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 소환해서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일단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의혹이든 사실이든 국가 안보를 위해 운영되는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정보기관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지금의 사태,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짚어봅니다. 더불어 정치 개입 논란에 빠져있는 국정원, 뭐가 문제인지,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재의 국정원은 어떻게 역할과 조직을 정비해 가야 할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아주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댓글 썼지만 뭐 정치 개입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두 개의 최장수 원장이라는 기록과 퇴임 후 최단시일 내에 검찰 소환이라는 기록. 그런데 저 기관의 성격상 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결국 사고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저한테, 그 정부 보위 당국자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그 네.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네. 장관님.
근데 제가
건전한 비판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 비판을 막는 목소리로 종북, 뭐 친북, 좌빨 이런 용어들을 그분들이 독점하고 그분들이 쓴 거예요. 그게 제가
안기부에서 저를 3개월 동안 미행 도청했다는 거예요.
특보 시절에 말씀.
아니,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에.
청와대 시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자꾸 터지면 어차피 저 기관은 활동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가지고 졸립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서히 관료사회가 정치화됐는데 거기도 문제지만 특히 이런 국가정보기관은 정말 정치화 현상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원세훈 원장이 와가지고 가장 이게 심했대요, 인사 전횡이. 예. 이 원세훈 원장이 부임해가지고 그냥 일시에 뭐 몇십 명이라더라? 해외 근무하던 그 IO들을 일거에 막 교체를 하는데 정말 외국 기관이 알면 창피스러운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9천억이 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이고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게 국가 운영에 정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기관인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게 무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네. 이건 네. 이적행위라니까요.
참 남한 사이트에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걸 대북심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좀 정책들을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혹시라도 나중에 민주통합당이 네. 집권하시면 네. 민주통합당 대통령만큼은 꼭 좀 그걸 지키도록 좀 애써주십시오. 국가정보원도 네. 네.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네.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국가 정보기관이 되도록
네. 네.
아니 해야 할 책임도 있잖아요.
네,
그 감독할 책임이 있으면
네,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요새는 대통령이 또 그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 야당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네. 요다면 여당 하실 때 야당 사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네, 오늘 맞장구만 치다 끝날 느낌이네요.
그래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유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미디어스 한유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진선미 의원님 모시고 국정원 그 댓글 사건 둘러싼 논란들 같이 짚어볼 텐데요. 네. 아, 진선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진선미입니다. 이름이 가장 예쁜.
아, 네. 네. 미스코리아 세 분의 이름, 세 분의 타이틀을 혼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 아니래요.
네.
네. 네. 그 대선 전 그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최근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맨 네. 처음에 12월 11일에 네네. 그 국정원 직원의 그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네.
문제가 시작된 그런 첫날 이후로 네. 16일에 또 일요일 밤 11시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경찰이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 댓글에 의혹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
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대선이 19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16일에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전면적인 그 공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권 후보가 말하자면 이제 구태스럽게 자기의 네.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네.
결국은 4개월이나 지나서야 경찰이 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발표한 결과에 비춰보면 12월 16일에 발표한 결과와는 판이하게
네.
다른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애초에 국정원 자체가 어떤 국내의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했고 대선 내 선거 개입까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네.
그것도 부족해서 경찰이 아주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당시 뭐 키워드를 줄여서 이제
네.
뭐 그 발표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그 시점에
네.
실제로 맨 처음에 담당을 했던 수사경찰서의 수사과장, 권은희 수사과장이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본 내용에 따르면 12월 16일 날 14일부터,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 16일 동안에
네.
수서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에 처음에 78개의 검색어를
네.
의뢰했고 분석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14일 날 다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20개의
네.
검색어를 제시해서 분석을 요구를 했는데
네.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분석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대면서
네.
계속 압력을 행사한 거죠. 4개의 검색으로 축소해라.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요. 16일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건데
네.
경찰의 이 은폐, 뭐 축소 이런 수사에 대한 의혹이 16일에 거의 다 이루어진 건데 그때 보면은 16일 날 오후 11시 오전 그 간담회에
네.
예, 새누리당의 그 선대본부장이신 김무성 본부장께서
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고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수서경찰서에서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100개의 검색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네.
그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서울경찰청장 쪽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네. 다시 보냅니다. 의뢰서를 4개로 축소한. 네.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9시 15분경에 그 4개 검색어의 수사 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하고 네. 그것에 근거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10시 반에 네. 그날 밤 10시 반에 수사경찰서에 보냅니다. 네. 그리고 11시에 전격적으로 네. 예,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보도가. 네. 댓글 의혹 없다. 발견된 네. 거 없다. 이렇게. 네.
일선 경찰의 수사와도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정해지고 이렇게 도출된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너무나 예, 여러 가지의 의심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또 확인해 본 바로 바에 의하면 네. 사이버 수사에 아주 능한 전문가에 따르면 그 검색어 하나하나가 경찰은 저희한테 해명을 하기를 네. 검색어 하나마다 분석이 10시간쯤 걸린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 4개 정도의 검색어면 각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3시간 정도면 이미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0개가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미 그 가장 안전적인 그러니까 댓글의 그런 의혹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조합으로 네. 지속적으로 분석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4개의 검색어로 결과들을 해보고 그것에 네. 의해서 뭔가 그 중간 수사 결과까지를 네. 누군가가 이렇게 조율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의혹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네. 그 뒤에 10시에 또 대권 후보가 그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진 그 토론의 자리에서 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인권 변호사라면서 그 여성 인권 침해를 그렇게 했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10시가 끝나면 어쨌든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선 후보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네. 그 토론에 대한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토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네. 방송에 박성규, 그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과 네.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9시 40분부터 생방송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토론이 중간에 10시 40분경에 박성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조사 결과. 네. 그러더니 그로부터 20분 뒤 11시에 결과가 나왔고 바로 11분 뒤에 국정원에서 문제 없는데 네. 민주통합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니 우리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17일, 18일이 대선에 얼마나 중요한 국면입니까? 그때 전면적으로 다 공격하셨죠.
네. 네. 근데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제 그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직원의 해명을 들어도 댓글을 달았고 그걸 업무로 했으며 네. 다만 그게 이제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댓글을 달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결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장관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 경력이 딱 짧고.
아, 근데 그 네. 말씀만 들어보면 이제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어디서 그런 그 축소 은폐를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그 배경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은 네. 그쪽으로는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아닙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랬는가? 기사에 따르면 저희가 네. 이미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여론 중간 수사를 발표하게 만든 네. 서울경찰청장 전 네, 김용판 예. 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발 기사에 따르면 검찰에서 그 김용판 전 청장을 전면적으로 소환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네. 이 사건을 상대방이 뭐 국정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네. 또 지위가 어디까지 가든 네. 정말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우리 당 또 우리 당에 구성돼 있는 특위의 이름으로 벌써 4개월 동안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저희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회 닿을 때마다 문제 제기하고 구속수사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사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는데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안행이거든요. 안행이는 그 소관부서가 네. 경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 보고 뭐 국감 때마다 독려하면서 제발 이 문제가 사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 문제가 있는데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네. 독립 성을 주고 싶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좀 제대로 네. 합시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는 4개월 동안에 길어진 수사에 불구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네. 댓글 썼지만 네. 뭐 정치 개입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이런 허망한 네. 결론을 내렸는데 네. 지금 검찰이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압수수색도 하겠고 또 그런 수사들 뭐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러 가지의 그 보고서나 내부 문서 같은 거 네. 이런 거 다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일단 압수해서 가져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모든 관계자들을 다 부르고 있고요. 네. 또 이후로도 지금 그 심리 전단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소환해서 조사할 거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대고 다만 우려는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그 정치적 고려를 정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관에서 가장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 사건을 다 조사해서 어느 선까지를 제발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뭐 네. 한번 뭐 기대해 보죠. 뭐 네.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된 그 댓글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네. 이게 심리정보국의 고유 업무냐 네. 선거 개입이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댓글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네. 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업무라는 게 이렇게 네. 자로 줄긋듯이 이렇게 되기 어려운 그런 특성상 그런 네. 업무가 네. 많이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그걸 둘러싼 전후 상황이나 맥락을 보면 예, 뭐 야당에서 의혹을 갖는 것도 전 당연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근데 예. 장관님께서 보셨던 댓글은 사실 공개돼 있는 거가 네. 그러니까 수사된 내용만 보셨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개됐었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저 민변에서 오유 사이트 오늘의 네. 유머 사이트 네. 자체에서 삭제된 모든 기록들을 다 복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일반인들이 그래도 정치 지금 이 네. 팟캐스트도 결국 네.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그런 의견들을 건전하게 내고 또 다른 목소리도 내고 서로 비판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종북 사이트랍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재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한 거죠. 네. 들어와서 임으로 수십 명인지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네, 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건 결국 그 사이트의 건전한 어떤 그 운영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안에 댓글들을 보면 네. 좀
그래 다른 게 많이 예, 있어요. 예. 그럼 뭐 검찰에서도 네. 그걸 다니 물증을 확보를 하게 되면 네. 뭐 아까 불안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뭐 검찰도 그런 정도 물증이 있으면 네. 뭐 제대로 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시죠.
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진 게 김대중 대통령 때죠. 네. 네. 이제 과거에 워낙 그런 그 뭐 정치에 개입했다든지 국민의 기억 속에 워낙 나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짓 할 때 안 한다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하고 네. 또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 정보기관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국가정보원이라고 네.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번에 초대 원장이 이종찬 네. 원장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 원세훈 원장이었는데 9명이 원장이 있었는데 네. 그중 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두 명 기소가 됐고, 네. 예. 그 보면 이름은 이렇게 바꾸고, 예, 다 대통령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더군다나 법으로 못하게 스스로 법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정치에 자꾸 계속 개입하려는 일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의혹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최근에 그만둔 원세훈 그 원장은 과거 그 국정원장 중에서는 최장수 원장이에요. 4년 1개월을 재임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뜻이죠. 네. 왜 그렇게 신임이 두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년 1개월간 재임했는데 퇴임한 후에 검찰에 소환된 것은 또 최단 시일 내에 소환이 된 네. 원장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네. 39일 만에 소환됐다는 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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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아주 두 개의 최장수 원장이라는 네. 기록과 퇴임 후 최단 시일 내에 검찰 소환이라는 기록 하나는 명예스러운 기록이고 하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두 개의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죠. 네. 네.
하여간.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이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어 네.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근대사에 되게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지금 끊임없이 재심이 이루어지고 네. 무죄 판결 심지어 손해배상 수천억이 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네. 그 부정적 기사도 났지만 네. 사실 그런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그것도 비밀스럽게 다루는 그런 권력이야말로 권력자가 가장 탐할 수 있는 권력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그렇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모든 권력들을 다 준 건데 네. 정권안보를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원세훈 원장이 그렇게 최장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그러고 싶어서 그걸 굉장히 사적으로 전면적으로 전 국내 정치 개입을 그냥 그게 주업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뭐 그렇게 의심할
의심하실만 하죠. 그래서 오래 일을 하셨고 네. 빠르게 네. 검찰에 소환되신 네. 거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국정원 사건이라는 게 결국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죠.
네? 네,
한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하실 그렇습니다. 때부터 잉태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때 국정원장 임명됐을 때 제가 아니 너무 그 기관의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일을 하던 사람이 돼서 제가 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가 아 그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그 원세훈 그 국정원장은 서울시 근무할 때부터 이명박 시장 그 당시 이명박 나 대통령이 네. 지시를 하면 이게 뭐 불문곡지하고 행동부터 하고 보는 그런 아주 그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시의 합리성이나 뭐 타당성 네. 그 지시가 가져올 결과 네.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지시대로 행동부터 하고 보는 예. 속된 말로 물 나면 물고 보는 우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으로 네. 그런 아주 벌거벗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MB의 아주 신임이 참 두텁다.
네.
예, 그래서 저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 기관의 성격상
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결국 사고 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저한테 그 정부 고위 당국자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미리 좀 그 네.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네. 장관님.
근데 제가 저한테 왜 이런 문제냐 그랬거든요. 네. 아니 나는 원세훈이라는 사람 잘 모르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 해외를 아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국가정보원의 주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네. 정보, 해외 정보, 네. 북한 정보인데 네. 이 세 부분의 일에 대해서 전혀 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분야의 무지한 인물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렇게 정부의 어느 고위 인사가 네, 그렇게 그 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러고 이제 원장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저 국정원에 있는 중간 간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새로 간 원장 어때? 그랬더니 아 정말 저희들은 요새 모멸감 때문에 일하기 힘듭니다.
네.
왜 모멸감을 느끼냐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국정원을 뭐 하는 대로 알았길래
네. 네.
저런 원장을 보내느냐. 네. 자기는 막 가족 보기 창피하고 친구 보기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나이가 싫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감정을 토로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당신 혼자만 생각이야 하겠더니 아니 뭐 제 동료들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아이 그렇다면 야 큰일 났다.
네. 응?
예, 신임 원장이 그 부원들한테 그런 예, 저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그 어떻게 지휘를 하냐. 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놓고 보면 결과를 네. 놓고 보면 결국 국정원 역사 이래 최악의 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네.
그 면학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인사 실패 아주 표본처럼 이제
예, 그렇죠.
등장한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참 이게 정권을 위해서도 이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예? 아까 뭐 이 정권 안보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런 사람이 가서 그런 식 일을 하면 이게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되냐고요? 오히려 해가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번번이 했다 과거에도 했고.
네. 네.
그 유혹을 몸부림치는 거죠.
네.
대통령이.
아니 네. 근데 저는 진짜 그 국가 안보라는 거요. 네. 그거 좀 정말 제대로 요번에 좀 고민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망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급 정보를 다루고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다뤄서 그걸 잘 조율해서 우리의 그 예민한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네.
가장 중요한 기관이 쓸데없이 사이트 들어가서 일반 그러니까 바깥을 다루어야 될 사람들이 한낱 국민들의 생각들을
네.
예?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국가 안보라는
네.
그런 단어를 독점하고 있어요. 저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장 누구보다 국방 의무, 병역 의무 가장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요. 저 변호사일 때 진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런 사람들을 마치 종북으로 몰고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원세훈 원장의 그 지시 강조라는 그런 내용을
네.
그 입수하고 나서
네,
사실
네.
거의 매일 보는데요.
네.
진짜 막 어쩔 때는 진짜 초기에는요 자다가 막 깼어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오유 사이트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4대강 사업 얼마나 문제 많다고 됐나요? 그거 초기에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되면 갖다 바로 붙이는 거예요. 우린 진짜 북한이라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건전한 비판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 비판을 막는 목소리로 종북,
네.
뭐 친북, 좌빨 이런 용어들을 그분들이 독점하고 그분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이게 진짜 국정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 말을 꺼내거든요. 종북,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그건 정말 엄청난 그거를 받는 사람 그렇게 의심을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난 그런 굴레인데 어떻게 종북이에요?
아니 뭐 국내에서 네. 활동하는 사람 중에
네.
물론 우리가 종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뭐 활동을 하는 건 사실이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네.
자기하고 다른 주장하는 사람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종북이라고 씌우는 건 절대 이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런 일이 뭐 다반사로 있었죠.
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한국이.
근데 그 원세 네. 국정원장님이
네.
그렇게 일반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세력들을 일제히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그분들의 행동들을 제약해야 되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근데 그 지시를 받은 국정원 대법원의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요.
별로 부장 지시에 별로 동의 안 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요.
아,
국정원이라는
그렇죠.
조직이 결국 비밀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네.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선에서 좀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직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불만이지만 그거를 참고 내일이라도 묵묵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이제 국정원 직원들 근래 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못하는 갈등을 안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불쌍하세요.
네, 그 그렇게 되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그냥 하지 못해서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한다는 거죠. 문책을 당할 순 없으니까 네. 네, 그냥 또 월급을 타니까 자기들 말 맞다나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 의욕이 없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원래 그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때때로 그런 갈등을 느끼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직원들이 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심한 그런 갈등을 안고 있더라고요. 보기 좀 딱할 정도로.
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저를 미워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알고 보면 뭐.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서 저는 어쨌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아 그렇죠. 네, 근데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네. 국가 안보 말씀하셨는데 네. 국가 안보라는 게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게 국방만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의 기반은 결국 국민이 아, 내 나라를 내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신뢰.
그렇죠.
예.
그렇죠.
해서 힘을 모아서 예. 나라를 지키는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인 것인데 예.
네. 네.
이런 상식적인 것을 그 국가 운영을 맡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걸 앞에 내놓고 명분으로 사실상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권위주의 시절에는 항상 다반사처럼 있었기 때문에 늘 야당의 그 당시 김대중 총재나 뭐 김현성 총재 같은 분이 왜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에 이용하느냐. 이거 저희 정치부 기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이 시대가 지금 그 저희가 한참 정치부 기자 하던 시절로부터 지금 40년 네? 네. 이상의 세월이, 세월이 흘렀는데 네. 지금도 또 우리 진 의원께서
네,
왜
그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에
네.
이용하냐고 하신다면 야,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40년 세월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참 딱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네. 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제 민주화 이후에 등장했던 대통령 분이 계신데 참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그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름이 안기부 때 네. 시절이죠. 때도 사실은 이 그 조직이 자꾸 이 국내 정치에 동원되는 예, 이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초대 그 안기부장이 김덕 부장인 교수하시는 분이죠.
네.
외국어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하던 분인데 예, 아주 굉장히 인품이 좋은 학자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물론 대통령의 방침도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안기부는 절대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법도 고치고 그 소위 그 기관의 탈정치를 굉장히 양반이 노력을 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외 부분이나 대북 정보 부문의 정보 분석 판단 능력이 너무 수준이 낮다.
네. 네. 네.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분석의 틀을 새로 만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보 판단 능력을 제고시키는 그 역할을 그 양반이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부장이 모르는 구석에서 이상한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네. 또 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위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간부들은 또 딴 생각을 하고
네.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 김덕 부장은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 그 기관에서는 근무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 개선 조직에서 일한 사람은 아니고
네.
부장의 특보로 부장의 특보가 셋이 있었습니다. 1, 2, 3 특보가 있었는데
네.
1특보는 이제 남북대화 담당 특보고 2특보는
네.
법률
네.
특보. 저는 이제 3특보는 언론 특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안기부의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뭐 거의 알지도 못하고 뭐 참여도 물론 못했지만 예 그러나 먼발치서 이렇게 돌아간 걸 많이 보기도 듣기도 해서 저는 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안기부 근무를 마치고 청와대 공보수석을 갔어요. 갔는데 뒤늦게 제가 뭘 알았냐 하면 그 안기부에서
저를 3개월 동안 미행 도청했다는 거예요.
특보 시절에
말씀이십니까?
아니,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에.
청와대 시절에요? 네.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거기서 누가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알레서 게 아니라 부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서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면서 아이 수석님 이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알려줘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비서실장실에 올라갔어요. 망히 하려고 당시 김광일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김광일 비서실장 시절입니다. 올라가서 제가 막 거친 어조로 항의했습니다. 이런 걸 어딨느냐 하겠더니 실장이 가만히 제 얘기 듣고 있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내가 2년 남지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근데 윤석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또 당했어요? 나도 당했어요. 실장님은 왜요? 그랬더니 각각 다른 권력의 실세가 저는 국정원의 다른 간부가 3인 1조로 팀을 만들어서 석 달 동안 미행 도청을 했다는 거죠. 실장을 한 거는 또 다른 부서의 간부가 또 3인 1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부장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의 결재를 받은 그 기관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죠. 아니고 그렇게 보면 뭐냐. 권력 실세들이 안기부라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일부를 사병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한 문제죠.
그때 막 김광일 실장한테 가서 내가 막 굉장히 막 강한 항의를 했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다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불법 사찰의 피해자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자세한 그 내용이 있어요. 왜 저를 도청했으며 그게 보호가 돼서 어떻게 처리됐으며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뭐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만한 뭐 그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막상 그 최고 그 기관의 책임자인 안기부장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그러면 더 심각한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 그럼 저는 끊임없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수뇌부가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오래 계셨던 그 분들이 그런 어떤 수뇌부들을 통해서 거쳐서 본인들이 익숙해져 있는 어떤 업무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저는 뭐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원세훈 원장이 사실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저한테 야당 의원 할 때 아닙니까? 그래도 야당 정말 피곤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결국 나무란 망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저지를 원죄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통칭 우리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다 그간 그렇게 해서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입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냐 그런 자조 섞인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신 분들인데도 그분들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비민주적으로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국정원의 기본적인 그 틀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도요. 이런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세상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고선 국정원 내부에서도 늘 이게 국내 파트의 정치 담당 쪽에서 생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파트나 북한 파트는 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결국은 저쪽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자식 보기 부끄럽고 친구 보기 나설되기가 어려운 이런 왜 우리가 죄인 나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분리하자. 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강력히 나오고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네. 저희 그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그 일반 시민 단체들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정보 기관에 여러 가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네. 오남용을 막을 네. 수 있는 제도를 변화시키자 그렇죠. 이런 움직임 계속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새로 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결국 그겁니다.
그건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국내 파트는 아, 네. 없애는 거죠. 없애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북 너무나 중요한 네. 대북 자료와 네. 해외 정보 이 부분으로 딱 구축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네. 다, 예,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네. 거거든요.
과거에도 네. 그 국내 정보는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네. 예, 그쪽에 넘겨도 되지 않냐 넘기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네. 네,
예, 네. 어차피 말씀 나오신 김에 네. 이번 사건은 이것대로 물론 원인을 철저히 예,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뭐 위법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거와는 네. 별도로 네. 예, 뭐 재발 방지랄까 네. 정말 그 저 기관이 중요한 기관이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네.
제도적인 어떤 아주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민주통합당에서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또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도
네.
고민하시고 좀
예, 저는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여당 야당을 따지는 게 예, 아니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권 분립에 기초해서
네.
국회의 존재 이유죠.
그렇죠.
예, 입법부에서 예. 그 행정부가 제대로 원활하게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며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야를 저는 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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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직 체계나 운영 방식이 이게 전통적인 건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서 이 시대에 어차피 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자꾸 터지면 어차피 저 기관은 활동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가지고 졸립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이거든요.
네.
또 그러면 이게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와 북한 정보를 다 하면 그럼 거기 책임자인 원장은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네. 사람 찾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네.
차제에 그러면 예, 이거를 세 부분으로 각각 기관을 나누자.
네.
이것도 과거에 매번 내부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네.
정부
네.
내부에서. 예.
그러면 그때마다 무산이 됐던 이유는 뭘까요?
무산이 됐던 거는 뭐 이제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싫은
네.
거죠.
네.
한 기관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필요성을 안 느껴서 그게 그냥 내부에 산산 논의되다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네.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런 일이 뭐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시대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예. 이 민주주의라는 게 과정과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제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저 기관은 물론 정보기관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 쪽 해오던 관행이 관습적으로 그것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네.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서라도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한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래 안 맞는 거죠.
네.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예, 그러면 저 조직으로 해서도 좋지 않고 예, 국가로 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네.
여기서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것도 예,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제 양반 정신없겠지만은 예, 이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미루거나 가볍게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뭔가 결심을 해서 국민한테 이걸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네.
그 2004년부터 그 국정원에 관한 발전위원회를
네.
꾸리셨더라고요.
예.
참여정부 때.
예.
그래서 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권력 남용의 사례라든가 또 그 각각의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적어도 그때는 대통령이 국내 정치 보고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정부에 대한 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국정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장들을 가장 그러니까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네. 가장 그 높은 대통령 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표현해 주는 거 이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중요하죠.
예, 네. 그건 의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4년 동안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훌륭한 의지를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개인 차원에서 행동에 옮기긴 했다고 보는데 밑에 이제 실제로 조직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이제 생긴 현상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관료 사회가
네네.
민주화 이후에 정치화 빠르게 정치화되는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또 행정부에 들어와서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런 이제 공직 사회가 이게 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평가받는 것은 출세별 도움이 안 되고
네.
이 정치적으로 줄을 살사야 이게 훨씬 출세에 네.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서서히 관료사회가 정치화됐는데 거기도 문제지만 특히 이런 국가정보기관은 정말 네. 정치화 현상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거꾸로 권력이 많은 기관일수록 심하게 정치화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네.
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산 경남
네.
지역 출신이니까
네.
이른바 PK 네. 인맥 뭐 예를 들면 경남고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네. 이거 인맥들이 이제 쫙 이제 중요한 자리를 가잖아요. 이런 여기 이제 국가 안기부도 아니면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남 인맥이 싹 물러나게 되고
네.
호남 인맥이 쫙 돌아가지고 이제 해결문을 잡더라고요.
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쪽에 속하는
네. 네?
대통령인데도
네. 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같은 데는요. 호남 인맥이 쫙 또 빠지게 되고
네.
또 영남 인맥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주의 어떻게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조직을 골병을 들인다고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네.
부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아주 극소수의 간부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밑에 간부들 중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출신 지역이 어디가 됐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네네.
그런데 무조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과거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조직을 골병을 들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원세훈 원장이 와가지고 가장 이게 심했대요. 인사 전행이.
네.
예.
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외 부문은 제외 공관 나가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네.
이 원세훈 원장이 부임해가지고 그냥 일시에 뭐 몇십 명이라더라? 해외 근무하던 그 IO들을 일거에 막 교체를 하는데 예, 하는데 그로 새로 나간 사람들이 주로 이른바 영포 라인 사람들이 주로
네.
나갔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예.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던 그 IO들이 들어오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조치가 많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이거 할 겨를도 없고.
네.
금방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 이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안 이어지죠.
정부의 이거는 기본이 아닌 거잖아요. 네,
업무가 다 중단이 절단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정말 외국 기관이 알면 창피스러운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네.
예,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예, 우선 그 기관을 내가 정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도 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예?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네.
미룰 수도 없고 이번 사건이 터진 김에 예, 어쨌든 예, 이런 정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화 절대 막아야 되고 그 인사의 난맥 예, 때문에 네.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특히 저 북한 파트 같은 것은요.
네.
그죠. 정보업무는 특히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에 이름 하나만 딱 대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전방 어느 사단의 사단장인데 과거를 쭉 알아요.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자리에 있었고 언제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이게 쫙 알아요.
네.
막 그런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름만 네. 딱 되면 그냥 그 경력, 족보, 가게 이걸 쫙 그냥 아는 자료 뒤집어 볼 필요 없이.
네.
예.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 또 전방 어디에 위치한 북한군 부대. 아, 그 부대가 6.25 때는 어디서 싸웠고 네. 뭐 지휘관은 누구였고 이걸 또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네. 이런 전문가들을 기르려면 네. 그 자리에 그냥 오랫동안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부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몇 년 하다가 휙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여가의 전문가를 기르냐고요. 그러니까 저 국정원의 정보 능력이 저는 잘 모르지만 짐작컨대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연간 9천억이 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이고 네.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게 국가 운영에 정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기관인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게 무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네. 이건 네. 이적행위라니까요. 이적행위죠. 널리 적을 이롭게 하는. 왜냐하면 정말 그 정보를 잘 다루고 그걸 네. 잘 판단하고 그걸 유리하게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네. 활용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정보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잖아요.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 네. 이런 행위를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잘 지내신다고 하면 책임을 네. 명확하게 저는 그렇죠. 부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남한 사이트에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걸 대북 심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국내 정치 파트 일을 하면서 대북이라고 우기는
예 이제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네. 대북 심리전이라는 구실로 이제 다른 걸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칫하면 이게 대북 심리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북한이 어마어마한 심리전을 해요. 대남 심리전을.
네, 네.
거기는 아직 그 전문 기관이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렇겠죠.
비중이 네. 크지요. 네. 그래서 항상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대남 심리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거기에 말하자면 카운터 액션, 대응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하지요. 그런데 네. 우리 경우는 물론 체제가 다르니까 북한만큼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그런 대남 심리전에 대응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요즘에 사이버까지 이제 네. 있어가지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 분야에서 묵묵히 저 순수한 의미의 그 대남 심리전에 대응 활동하는 부원들이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들까지 국민들이
그렇죠.
가족들이라도 볼 때 당신도 거기서 그런 짓 탓거리 하냐 의심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하더라도 그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기능,
네. 네.
업무 이것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북 심리 전단이 유지가 되다가 2011년 11월에 갑자기 정보 9구로 확대 개편을 해서 한 일들이 이런 일들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유 사이트에서 새롭게 다 삭제된 것들을 복원해서 보니
네.
기사 보셨겠지만 대북 에 관한 것은 세 번 정도에 불과하고 네. 나머지는 전부 박근혜 후보를
네.
지지하는 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댓글을
4대강에 예. 대해서 쓰거나
네. 찬반을 네. 다 표시하고 이랬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네. 그 심리정보국은 과거에도 심리정보국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짐작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어지는 10년 사이에 남북관계가 좀 달랐잖아요. 지금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국정원의 예, 그 간첩 수사 기능이나 또는 그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 활동이
네.
과거에 비해서 기능이 축소됐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등장해서 대북 정책이 바뀌니까
네.
거기 따라서 이제 심리정보국이 과거의 심리정보국이었으니까 과거로 복원된 거 아닌가.
네.
과거에는
네.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고
네. 네.
과거에 심정부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과거의 기능을 네. 복원하는 차원에서.
복원, 네. 복원한 네.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안보가 사실은 평화 안보가 되게 참 중요한 건데 대북 관계라는 그 부분에서도 결국은 가장 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네. 너무나 이게 좌우가 되고 네. 이런 국면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네. 저는 저희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저희 우리 아버지가 어쨌든 북한에서 그 한국 전쟁 때 호롤단신 네. 넘어와서 저 네. 맨 끝에 그 남부 지방에서 정착해서 네. 이렇게 살고 외 할머니도 그러니까 한 분 네. 어머님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이 저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위험 부담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다 떠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국방의 네. 그런 세금 부담이나 그렇게 이산 가족의 고통이나 네. 또 뭐 개성공단이나 또 그 강원도의 끊임없이 대북 정책의 변화 네. 뭐 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받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짜 그 본인들의 어떤 안이나 정치적인 그 판단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그대로 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좀 정책들을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아 그래 주시면이야 더 바랄 게 없겠지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뭐 짐작하실 텐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민주통합당이 네. 집권하시면.
네.
민주통합당 대통령만큼은 꼭 좀 그걸 지키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민변에서도 얘기하지만 심증적으로 볼 때 오늘의 유머 사이트만 했겠느냐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씩 나오는 그 기자들을 보면 네. 다음 뭐 네이버 이런 식의 그 포털 사이트 쪽에도 네네.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제출 뭐 하고 압수수색도 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계속 모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네. 그 부분도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네.
이게 참 그 뭐랄까 민주정부 시절에 조금 줄던 어떤 간첩 수사나 이런 것들이 또 MB 정부 이후에 또 좀 늘어나고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도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랑도 좀 결부시어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가져가야 되는 건 뭐건 정말 당위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네네. 해야죠. 그러나 그럴수록 또 이 방첩 부분은 철저하게 하긴 해야 돼요.
아, 예. 그야 당연합니다.
예. 늘 예. 그런 것인데 우리는 과거에 그만 이제 남북 관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네.
이 방첩이라는 예? 예. 그 부분에는 활동이 상당히 좀 너무 미약해져 가지고 그런 걱정하는 네.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난 충분히 양립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양립을 네.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서 불필요한 많은 의구심을 사고
네.
또 이제 국론이 갈라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실체를 다루기가 참 곤혹스럽지요. 대상이 저렇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고충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등장하면 북한을 뾰족하게 다룰 뾰족한 방법이 사실 없다시피 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늘 협상의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을 상대할 때도
네.
그게 결국 국제정치에서 수백 년 경험에서 나온 원리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도 때에 따라서 당근 채찍을 번갈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하죠. 네, 하는데 아, 요새 또 남북관계가 또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첨예화돼가지고 개성공단까지 또 저렇게 네. 되니까 국민들이 불안감은 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번이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또 국민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게 또 한계인 것 같아요. 생태적 네. 한계.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 사건은 남북관계에 어떻게 보면 무관하고 정말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네. 기본 근간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정보기관의 위치와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헌정을 지금 유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돼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다 제대로 다루면 남북관계에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또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 그 부분은 정말 분리시켜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오피스텔에 갔을 때도 국정원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그 핵실험을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그 최근에 뭐 가장 그 박근혜 정부의 조력자가 북한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네. 뭐 항상 이제 국민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네. 늘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심리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해서 인사야말로 참사 때문에 네. 지지율이 막 급속도로 빠지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위협을 해서 위기를 조성해 주니까
네,
예, 그 지지도 하락을 막아줬다. 네,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건
네,
뭐
네, 네.
예, 무슨 김정은 뭐? 호칭이 뭐야? 제1비서? 뭐죠?
아,
위원장은
그쵸.
아직 아니고 예,
네.
그 사람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아, 글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제1비서.
근데 하여튼 네. 너무 사안이 중대하다, 중차대하다 보니 이렇게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가벼운 네. 말을 던졌던
네.
거고요.
네.
사실은 정말 걱정이 많죠. 저희 그 바깥에서는 정말 불안해하고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저는 네.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이 국정원 사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가 참 축소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진 의원님
네.
보시기에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네.
이 사건을 뭐 축소하거나
네.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네.
사실은 12월 11일 그리고 12월 16일 그 이후에 네. 대선이 있었고
네. 네.
그러면 그 지점에 문제 제기를 했고 심지어 저까지 그 국정원 직원의 인권 침해의 공범으로 고발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저는
네.
그냥 잠깐 들렸다가
네.
옆 건물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몰래 왔는데
네.
그게 저희가 지금
네.
그 사실은 그게 폭천법 위반이라서요. 야간이고 집단이고 뭐 감금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네.
아마 최고형으로 따지면 10년일
아이고.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제가
네.
저질렀다고 고발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공세
네.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네. 선거 하지만 때니까.
네. 네.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경찰 조사가
네.
아주 궁색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6일에 있었던 결과는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네.
입장 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청와대,
하시냐면.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하라는 지시가 없었나 보죠.
네. 안 하시고 오히려 여전히 그 인권 침해를 계속 거론하세요. 아주 집중적으로. 나는 그걸 보면서도. 이게 뭘까? 왜 이래야 하는 걸까?
뭐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선거 기간 중에 또 그렇게 입장을 정했었고
네.
또 지금 수사를 하고 했던 경찰이나
네.
뭐 이런 당국하고
네.
어떤 정서적 유대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아 그런가요?
뭐
그건 좀 뭐 인지상적으로 이해해 줄 수는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제가 냉정히 따져보면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 사건을 무슨
네.
예, 뭐 적당히 하라든가
네.
이렇게 뭐 아래다가 지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무섭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이 검찰하고요,
네.
국정원 과거에 안기부 시절이죠.
네.
이게 이제 원래 이 권력기관끼리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네.
누가 더 세냐는 게 있어요. 좀 유치한
네.
얘기지만.
네.
근데 과거에는 번번이 안기부 시절에 안기부. 뭐 국정원 시절에 국정원이 검찰보다는 늘 정치적으로 좀 힘이 더 셌어요, 사실은.
네.
그랬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검찰하고 안기부가 속된 말로 하면 이 앙숙 같은 관계입니다. 심리적으로 저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네.
예. 그 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검찰이 뭐 그런 무슨 앙숙 관계라는 것 때문에 수사를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또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건 좀 냉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법리를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히 뭐
네.
여론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네.
예, 또 어떤 위에 상층 권력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네. 정치권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검찰이지만 이게 냉정하게 딱 법률을 따라서 그 결과가 누구한테 유불리 간에 예, 일단 그거 한번 예, 이번에 검찰이 한번 그 표본적으로 좀 모범적인 사례 한번 만들어서 예, 검찰도 훌륭한 전통을 세워나가서
네네.
지금 검찰도 국민한테 불신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네, 거듭나면 예. 좋겠습니다.
예, 뭐 중수부도 진짜. 없어지고 막 이런 판이니까 네. 예, 정말 한번 이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네.
이런 폐담도 근절을 하는 건 물론이지만
네.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공신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좋은 전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문제나 다 그렇지만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라.
네네.
예, 객관적으로 사실과 네. 법리에 따라서 냉정하게 해라.
네.
라고 지시하고 그런 태도를 끝까지 견제해 줄 수 있을 거라 하는 기대가 있어요, 저는.
네.
네.
예. 그런데 단 한 분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그 국회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경찰 수사만으로도 이미 그 전과 후가 달라졌는데 그럼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 그 당시엔 그럴 수 있었다지만 이렇게 됐으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검찰에 대해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는 그 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네.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답이 없으세요.
네, 워낙 지금 다른 일에 바쁜 점도 있을 수 있고
국정원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도 많으시겠죠.
네.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검찰이 뭘 엄정하게 수사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선입견을 줄 수도 있고
네.
과거 대통령들이 맨날 말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만 사실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국민들한테 안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중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어쨌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 장관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를 만든 그런 문제의식 예? 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국가정보원도
네.
예,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네.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국가정보기관이 되도록
네. 네.
아니 해야 할 책임도 있잖아요.
네,
그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네,
있는 거니까요.
예. 네. 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에 남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역사는 인위적으로 단절할 수도 없고
네.
뭐 비록 우리가 대선의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새롭게 정권이
네.
시작되니 그 정권이 잘 유지되어야
네.
그게 우리를 저의
네.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네.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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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면에서 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여전히 저의
네.
장관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바람으로
네.
남습니다.
아니 뭐
네.
근본적으로 말씀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요새는 뭐 활발하게 예, 상당히 이제 국정의 중심이랄까 전면에 서서 굉장히 활발하게 대통령이 움직이잖아요.
네.
예, 뭐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국정원 문제도 예, 조만간 이제 관심을 갖고
네.
또 중심에 서서 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보일 때가 올지도 모르죠. 뭐 또 계속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세요. 야당에서 촉구하시면
네.
요새는 대통령이 또 그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 야당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네. 요다면 여당 하실 때 야당 사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입장이
아, 그런 마음으로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버텨보십시오.
네.
한 기자 뭐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아, 네 오늘 맞장구만 치다 끝낼 느낌이네요.
그래요?
네.
근데 워낙 진 의원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아닌데.
아주 뭐 네. 간명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창님이 때문에 지금 사실 바쁘신 때죠?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 아직 저희 아행이가 사실은 아. 대체휴일제 때문에
아, 예, 좀 아, 예, 아직 그, 여야간에 예,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아, 이러고 그렇군요. 있는
아. 그럼 항상 대기하셔야 되는 상태네.
네. 네.
아 그거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것처럼 소모적인 게 없어요.
네.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갈 네. 수도 없고
네.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네.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회의 참석 안 하시면 또 본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들으시니까 그럼 늘 국회 주변에 계셔야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네. 아,
제가 훨씬 편하게 말씀드렸던 아이고,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 소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에 얽힌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같은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헌신적이고 유능한 국가정보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바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동안 이처럼 소중한 본업은 뒤로 미루고 국내 정치에 관여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여전히 이 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또 정보기관의 특성을 방패로 삼아서 민주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서도 이 같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자세를 어느 정도 묵인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소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조직체계와 인습적인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